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소유물 중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애장품이라고 하죠.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물건 말입니다. 가끔 유명인들의 애장품들이 경매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싼 값에 팔려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들이 별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입던 옷이나 가방이나 뭐 오래된 레코드판이나 이런 것들이지만 유명인들의 소중한 물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고가에 팔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그런 애장품이 되겠습니까? 저도 하나 있습니다. 비싸게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성경책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목회자니까 너무 뻔한 대답이 아니냐 하시겠지만 진심입니다. 저희 집에 불이 난다면 다른 건 다 놔두고 나와도 이 성경책만은 꼭 가지고 나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에는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런 기록들이 아주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밑줄을 긋고 뭐 형광펜을 칠하고 메모를 했던 수많은 그런 흔적들 말입니다. 어차피 성경책이야 기독교 서점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뭐 돈 조금 주면 새 책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신앙적 이런 추억이 남긴 성경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책이 낡아질 때마다, 그래서 성경책을 교체해야 되는 때마다 몇 차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책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성경책이 빨리 닳는 겁니다. 표지가 헤어지고 그리고 모서리가 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문구점에 가서 비닐 소재로 된 시트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다가 성경책 겉표지를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구점에 가보니까 여러 종류의 시트지가 있는데 뭐 알록달록한 거 있고 뭐 빨간 거, 노란 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색깔로 할지가 저에게 고민이었는데 은색, 이 실버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 시트지가 있어서 야 이걸로 해야겠다고 제가 그걸 딱 골랐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금색도 있어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였거든요. 근데 교육전도사가 성경책을 금덩어리를 이렇게 들고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이게 모양새가 좀 교만해 보일까 싶어서 제가 엄청 참고 참아서 스스로 겸손해야겠다 다짐하면서 은색 시트지를 사다가 그렇게 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채 1년을 못 버티고 찢어지거나 모서리가 상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소중한 성경책인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오래된 책을 새 책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장인을 한 분 만나게 됐습니다. 책을 아예 분해해서 새로 재본을 하고 표지도 가죽으로 완전히 새로 만들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새 걸로 바꾸면 돈 얼마 있어야 됩니까? 2만 원, 뭐 3만 원 이 정도면은 좋은 성경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리폼하는 데는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좀 되긴 했지만 앞으로 이 성경책을 50년을 써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제일 비싼 가죽을 고르고 또 모서리는 이 철판으로 가공까지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쓰고 있는데 하나도 닳아지지 않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저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준 추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폼도 멋지게 포장돼서 아주 아끼고 소중한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추억이 있는 또 소중한 기억이 있는 그런 물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목걸이, 뭐 시계, 선글라스지만 유품으로 받은 거든지 아니면 옛날 연인이 선물 해준 거든지 여하튼 흐뭇한 기억을 간직하게 해주는 그런 물건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물건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물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애장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별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의 물고기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8편이 바로 이 질문에 좋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첫날부터 창조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마지막 날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조물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존재는 바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갑자기 숙연해지십니까? 예, 여기에 저요! 하고 이렇게 선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과연 나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히 나와 내가 속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내가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고 망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인데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나쁜 민족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저런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어찌 저런 사람을 아끼신다고 말할까요? 그래서 이때 느끼는 요나의 감정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격한 감정에 공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성내는 요나가 옳습니까? 아니면 쓸데없이 악인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옳습니까? 요나는 지금 성낼 만한 것으로 성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책망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과연 자비에 합당한 사람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의 비난이 옳은 것입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설득은 필요하겠죠.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면 왜 그러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1, 2장에서 큰 물고기와 또 사나운 폭풍을 통해서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다른 것들로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햇빛을 통해서 요나를 교훈하려고 하십니다. 그 장면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하나님이 심판보다 용서를 바라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자기가 걱정한 대로 되자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성읍 동쪽 산에 초막을 짓고 이 성읍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좀 더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는 이곳에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막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절을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던 것처럼 초막을 만들어 놓고 광야 시절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며 감상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초막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재앙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시하는 자가 되기는커녕 그는 하나님을 감시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완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애써 모른 척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머리 위에 이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지게 해주셨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장면을 요나가 감사하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크게 기뻐했더라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을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이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아마 이전에 다시스로 도망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던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오예, 그늘이 생겼네. 자, 여기서 유황이 떨어지는지 불이 떨어지는지 어제 구경거리 한번 구경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도 또 그냥 생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비하셨다는 표현은 앞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도 동일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하셨다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에는 어떤 임무를 할당하다, 어떤 또 사역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박넝쿨에게 요나를 향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7, 8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다음날 벌레가 새벽부터 이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나의 머리 위로 뜨거운 쇠약빛이 내리쬐었습니다. 심지어 동쪽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요나는 이제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벌레도 햇빛도 그리고 뜨거운 바람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요나가 박넝쿨로 인한 기쁨을 아주 잠시만 누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단 하룻밤 동안만 요나는 아주 시원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구경거리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쇼, 유황불쇼가 시작되는 이 장면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아주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번에도 성을 냅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번에는 참다 못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요나는 반성하기는커녕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요나는 지금 화낼 만한 일로 화내고 있습니까? 유치원생인 저희 집 둘째가 어느 날 이 레고 블럭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오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부드럽게 물었지만 막무가내로 화를 내면서 이 갖고 놀던 레고를 막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차분하게 물었더니 블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맞춰진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모양이 있는데 갖고 놀다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원래 모양대로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손가락 근육이 덜 발달됐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센스가 부족하니까 원하는 대로 딱딱 되지 않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고 이걸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다고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아빠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잘 타일렀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빠가 타일르고 뭐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다시 기분 좋게 이 퍼즐을, 이 블록을 맞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아이가 제 손을 확 뿌리치더니 그냥 토라져가지고 옆방을 쏜탕같이 뛰쳐나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답니다. 이게 안 맞춰주는 건 당연히 화나는 건데 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슬슬 저도 화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전혀 화낼 일이 아닌 것으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앞서 화를 냈던 것, 그거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을 보는데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살려놨는데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는 화낼 말도 했고 따질 것도 있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그는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의 분노가 습관적이고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훈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치고 쓸데없고 무모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비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을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한낱 식물에 이토록 애착을 느꼈다면 하물며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그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더 애착을 느끼겠니? 또 네가 단 하룻밤 사이에 벌레에 갉아먹히고 햇빛에 말라버릴 정도의 이 약한 식물에 애착을 느꼈다면 죄에 쉽게 유혹받고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내가 애착을 느낄만 하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네가 아낀 것이 없어졌다고 그토록 성을 내며 죽고 싶다고 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았을 때 느끼는 내 고통, 내 상실감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가 아끼는 박넝쿨에 비유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결코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랑을 달리하거나 재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이시고 모두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요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치거나 쓸데없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하찮은 요나의 박넝쿨에 대한 집착은 그것이야말로 지나치고 쓸데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느끼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이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아끼는 물건이 있습니다. 추억이 담겼고 또 나에게 만족을 주고 의미가 있는 남들은 모르더라도 나만은 그렇게 느끼는 소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끼는 것을 남들도 아껴주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가 감히 함부로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밉고 못나고 원망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면 우리도 더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옆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예, 두 번째는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인사말로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이 높이 쓰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난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높여준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서로에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말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미운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예, 받아주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싫어한 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가 다 싫어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다 싫어합니다. 자기만 모르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고 그 사람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를 내신 만큼 매를 드시는 것도 더 단호하고 옹골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에게 매를 드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사람마저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우리가 공감하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 시선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멸시하고 외면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아끼는 것만 하나님 앞에 고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걸 멀리하고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면 내가 아끼는 그것이 우상밖에 더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며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노량진 교회가 이런 믿음을 함께 훈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면서 내 감정, 내 입장, 또 내 원하는 것만 앞세웠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낀 박넝쿨이 어차피 썩어질 우상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